그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모이기를 힘쓰자.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해 하자. 2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 없는데 이 말씀을 준비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열심으로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도 내가 왜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왜 열심히 나오느냐. 초대교회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했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셨으니까,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올라가셨으니 이제는 우리 자유롭게 훨훨 날아가고 싶은데 이제는 왜 이렇게 또 힘들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모였으면 정말 그 기운만 해도 뜨거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이 불의 혀같이 바람과 같이 그들에게 충만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흩어졌던 언어가 이제 다시 하나가 되는 큰 은혜가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다섯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외쳤을 때 그 사람들이 어찌할 거라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입지 않고는 그렇게 담대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모이게 열심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무슨 날인데, 그날이 무슨 날인데, 그날이 올수록 하라. 그날을 우리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일 모이는 거 언제까지 모이겠습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모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육체적인 우리 생명이 끝나면은 끝난 걸로 생각했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다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그 다음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어떤 날이냐?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그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날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날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알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도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속히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지 않느냐. 그런데 언제 올지 알지 못하냐는 하는데 우리의 시간관념은 2000년이지만 주님의 시간관념은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순간에 오실지 주님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들려오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그 들림을 받은 그대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준비하고 있는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느낀단 말입니다. 왜? 믿는 자는 깨어있기 때문에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성도들이 기다리는 영광의 날이다. 바로 영광의 날이다. 영광의 날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 바로 그날이다. 거기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날에는 정말 모두가 마음을 열어놓고 사자와 뭐 그 밖에 모든 것이 독사와 모든 어린아이들이 이런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무서움이 없단 말입니다. 함께 더불어 생활하는 귀한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날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냐?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단들은 더 새를 불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세상으로 끌어내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겁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군병이 되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이는 그러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되느냐? 왜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왜 힘써야 되느냐? 현대인들은 정말 모임이 끝없습니다.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 희망을 주는 모임은 우리의 교회의 삶이 전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임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오는 기쁨이 충만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정해놓고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심서 고통하고 힘들어지만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 딸이 착하고 충성된이라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하고 칭찬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찬송하고 우리 예배하는 시간들 생활의 짐들을 기도와 성도의 교제들로 인해서 우리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 가면 뭐해? 집에 있고 있으면 아주 텔레비를 틀어놓으면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뭘 이거 구태여 시간들이여 뭐여서 이게 힘든데 가야 해? 이렇게 되었을 때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얼만큼 가까이 와 계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깨달아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세상과 타협을 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자기 스스로가 정말 믿음의 끈을 매잡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스스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이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다는 것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있을 때 말합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도 구원받고 너를 추종하는 자들도 구원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사들만 데려와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다운다면 성경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은 곧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는데 그분이 바로 참빛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14절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생각지 않고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다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말합니다. 이제는 교회들이 흩어져서 나가야 된다. 흩어져야 된다고. 그것은 교회를 구해 모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들은 것을 가지고 가서 세상에 가서 나누어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지 교회에 다니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과연 무엇인데요? 교회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 집단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멋모로부터, 애기라고는 히브리 헬라 말에 애기라 한 말이 바로 멋모로부터랍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예수께로, 예수님께로 우리 모이는 것이 바로 모인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는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이가 끊긴 것을 보고 모여서 데모를 했습니다. 거기도 에크레시아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자기의 이권은 자기의 생활의 중심을 해서 모인 집단들, 이건 뭐 데모라고 하지만은 그것도 에크레시아로는 표현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우리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정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인 그 무리, 그 집단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우들이 모여서 주님 안에서 형제를 느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요? 바로 전반에 우리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세례받아서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의 최초의 초대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가 연합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일들을 그곳에서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숯불을 보면 압니다. 불을 넣는데 불이 꺼지면 숯을 계속 넣으면 숯불이 많이 정말 숯불이 이글이글 아주 탑니다. 그런데 한 덩어리를 들어서 밖에 내놓으면 그 덩어리는 식어버리고 말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돈독해졌으니까 이제는 완전하고 나 스스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밖에 혼자 나가서 생활한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지만은 그것은 함께 모였을 때 격려하고 위로받고 함께 힘을 얻는 성령 충만된 그러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내 자신으로 돌아가서 나만 위하는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각각 부르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각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부했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찾았습니다. 세리마태를 부르실 때 세리마태가 주님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그들 그냥 처소에 그냥 넣어주지 않으십니다. 함께 다니시면서 말씀을 상고하며 같이 삶의 기쁨의 생활을 했던 겁니다.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 아직도 예수를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중이 떠중이 다 모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선한 곳이다 하는 건데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속이고 속임을 받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 그렇게 행했던 것을 내 뜻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했던 것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 것을 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사람으로 변해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용광로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약에서 모일 때 일어난 그 역사를 보니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랍니다. 미스바로 모였을 때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모든 백성이 합심해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모였을 때 이런 역사였습니다. 히스기야 영도 아래 이스라엘 유다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유에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이 역대하 30장에 아주 정나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 110여 성도가 함께 모여 합심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서워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 충만되었을 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죽음을 불사했던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든 그 사도들의 모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였을 때 이루어지는 힘의 역사요, 능력의 역사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1910년대에 모이기를 심칠 때 일어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교로 인해서 심히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조사에 보면은 한국에서 이념전쟁이 많이 일어나서 이제는 뭐 통일되지 않다고 목사 두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맥아더 장군 동상 위에 올라가서 거기다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미군 양키는 물러가라 뭐 그랬답니다. 이미 김일성 장군이 남한에 적화 통일시켰으면 통일이 되었을 텐데 그렇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 그게 적화 통일인 게 무슨 통일이냐. 통일은 통일이야. 이념으로 왜 생각하십니까? 통일되었으면 되었지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아니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아무리 처절하게 정말 1950년대 6.25를 당했던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요? 고통을 당해도 너무나 당했습니다. 뺏길 걸 다 뺏기고요. 어느 사람은 뺏기지 않으려고요. 대문을 막아버렸답니다. 전체로 다 담을 쳐버린 거예요. 담을. 울타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문을 차고 빙글빙글 돌다가 딴 집으로 들어가고 그 집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지혜를 냈다고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당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목사들이 한국에서 아니 한국을 지켜주 현재와 같이 부흥을 지켜주게 지켜준 것은 연합군의 그 승리로 인해서 지켜주었거든요. 감사하고 그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다 불고 끌어내려고 대학생들이 가서 밧줄로 동해 메고 잡아당기고 해병대들은 그걸 막아내서 이제 겨우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지요. 그걸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념의 문제가 되어져서 그러겠지만은 한국이 현재와 같이 되어진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힘을 합쳐서 이뤄놨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의 현재에 이른 것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거든요. 이북과 이남, 1900년대 이북과 이남을 따질 때는 거기는 2000불 할 때 한국은 96불 GNP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에 한국이 지금은 26000불인가 된답니다. 거기는 얼마입니까요? 뭐 8000불인가 7000불인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를 거기에서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하자원이 부족해서 이북에 지금 성장하지 못한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기름이 둥둥 떠 있답니다. 지금 이북은 평양이니 모든 곳이 기름 위에 지금 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데도 히트류가 이북에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모든 그 전자제품을 만드는 그 히트류가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이 이북에는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남과 이북이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고 있느냐, 영접하지 않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현실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모이기를 꺼리는 영적인 패배가 있다. 모이기를 꺼려 하는 때는 벌써 내 마음속에 사탄의 역사가 침범하고 있다. 다른 말하면 육신의 힘이 영적인 힘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기도에 전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로마의 통치권에서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아니 그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정말 핍박했습니까? 핍박 속에서도 기쁨을 얻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 봅니다. 그러나 점차 갈수록 신앙이 식어졌습니다. 매일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점차 식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모여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죠. 2002년인가요? 정말 여기에 있는 LA에 있는 교회도 있죠. 유니온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이 오신다고 신혼 입고요.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잡아보니까는 주님 오신다고는 그 목사가 재산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알 수 없다고 한국에서 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아니 주님이 오시는데 왜 이렇게 돈을 긁어 모아서 자기 재산을 만들어 놨어요. 그건 잘못된 이중적인 거거든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서로 나누어 갖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중심으로 되어지는 것은 신앙이 식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식어진 거예요. 점차 문제가 생겨난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 오는데 속히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면서 이제는 열심히 모였던 사람들이 점차 모임이 정말 뜸하게 된 거지요. 영적 자만은 오히려 영적 패배를 좀 가져옵니다. 나는 이제는 모든 것 다 물리칠 수 있어. 어느 사람이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먹으면서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정말 모든 시험에서 물 다 이길 수 있어. 그러므로 내가 술을 먹어도 관계없고 뭐 해도 관계없고 다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아니 목사님 한 잔 드십시오. 장로님 한 잔 드십시오 하면서 술을 먹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분이 영적인 정말 충만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고기를 먹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기 먹는 것을 보고 믿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한다고 하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신앙관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한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거듭나서 모이는 집단이지만 그 안에 실제적으로 죄성이 완전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방을 놓고 딴 데 가서 식사하신다. 그건 우리가 성도를 믿는 것은 믿는 거지만은 교회에다가 나쁘다고 안을 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별수온 사람이 다 있거든요. 옛날에 코스모스 백화점에 있었습니다. 명동 입구에 코스모스 백화점이 있었거든요. 쓰리꾼이 하나 잡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취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내가 전도사 되기 전에 쓰리꾼이었습니다. 근데 그 코스모스 백화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귀부인이 돈 많은 부인이 돈을 가지고 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돈을 내가 훔쳤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인간은 그렇단 말이에요. 전도사지만은 정말 복음을 증거해서 전도사였지만은 그러나 죄성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정말 그렇다 한다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모이게 정말 심어야 되겠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시도록 첫째는 놓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 우리 고린도전 15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어떤 거냐? 바울은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모이게 심쓸 수 있을까? 모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모임은 항상 우리의 헌신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 교회는 LA에서 나오는데 대단히 힘듭니다. 옛날에는 힘들어서 그냥 LA에 가서 버스로 모셔와서 예배 수요일 날도 드리고 금요일 날도 모임 갖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핑계대고 이제 안 하니까 점차 그런 모임 없습니다. 가까이 모일 수 있는 사람만 모이고 많은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헌신적인 결단이 없어요. 헌신은 내가 손에 나는 일을 감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헌신입니다. 두 번째, 게으름과 나태, 영적인 자만이 우리로 하여금 모이기를 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한번 교회 빠지면은 미안합니다. 두 번 빠지면 조금 더 미안하고 세 번 빠지면 아이고 지난번에도 빠졌는데 네 번 빠지면 이제 괜찮아 마음이 편안해. 그래서 교회 못 나눈 거거든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지 않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맡기지 아니하면은 그 싸움에서 백전 백승이 아니라 백패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께 대한 우리 마음을 여미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한 것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물질적으로 필요합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물질적인 건 채워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말라기 서 있는 것처럼 시험에 보라 오면 시험에 볼 수 있으면 시험에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느냐 하고 시험에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는 세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내가 영접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하고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그런 사람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무엇이냐?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첫 자리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오늘 이 시간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하는 결단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삶,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CCC에서 그 전도지에는 이걸 그림으로, 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원통 밖에, 내 원이, 내 마음이라고 한다면 원통 밖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건 그리 비그리스도인요. 그 다음에 원통 안에 있는데 에취가 있습니다. 의자가 있어요. 의자는 나가 있고 의자 밑에다가 예수님을 내려놓고 사는 사람, 이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고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세 번째는 의자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밑에 나로와 이렇게 인수하시는 분.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 첫째에 모시고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임에 열심을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냐? 주님을 첫째에 모시고 사는 사람.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구원과 영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정말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말씀 이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들은 있겠죠. 이념이 우리에게 영생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하게 삶을 줄 수 없습니다.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하게 삽니다. 그거 없을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바로 그런 게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한번 보세요. 바치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큰아들을 바쳤습니다. 저희 팔남매인데 큰아들을 절에다 바쳤어요. 난 바쳤으니까 돈을 받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 어머님 얼마나 돈을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야 이놈아 무슨 소리 하느냐. 절기절기마다 우리가 쌀 갖다가 바친다. 절에다가 드린다 하는 거예요. 또 저희 어머님은 아주 정말 가족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분입니다. 새벽 3시면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물기르다가 정말 하늘에다가 비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이면 몇 번씩 구슬합니다. 구슬하는 거예요. 집에다 구슬합니다. 뭐예요? 마귀를 다 물리쳐달라고. 집에 오는 모든 마귀를 다 물리쳐요. 그리고 부하고 건강하게 자녀들 살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팔남매가 전부 건강하게 다 살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달 때 보면은요, 아주 양보 상을 얼마나 잘 차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쌀도 넣고요, 뭐 곡식 모든 걸 다 갖다 놓습니다. 아침에 다 구슬 끝내고 그 가는 그 점장이가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그걸 참 싸가지고 그냥 다 갑니다. 전부요. 먹을 거 하나도 남기는 참 먹을 것까지도 다 싸가지고 가더라고요. 그것이 매년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저희 집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저희 누나가 천주교에 다니면서였습니다. 유교당에서 정말 먹을 거 없는데 천주교 가니까 밀가루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밀가루를 받아오더라고요. 야 정말 너 오빠들이 그랬어요. 야 너 참 교회 잘 나갔다. 아, 참 힘든 거 어려운데. 아 그러더니 점차 안 가져와요. 그 다음 점차는 난 집에 거 갔다가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는 바로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눠줘서 서로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시킬 수 있는데 그게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지셔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필요한 것. 여러분의 삶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 일용할 양식, 모든 건강에 필요한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장생활도 하고 일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빼놓고는 우리가 삶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아는 분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모이게 열심히 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내놓고도 그걸 달라고.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정말 교회가 충성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11조를 굉장히 많이 교회에 바쳤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딱 나가서는 법원에다가 수를 해놨어요. 내가 바친 11조 이만큼 바쳤는데 그 돈을 상환해 주십시오 라고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국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그 순간에 믿었다는 할지라도 정말 그 믿음이 우리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걸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다 한다면 뭔가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한 거다. 필요한 것이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한답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꼭 알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한답니다.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다른 거예요. 부활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생명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부활을 하는데 심판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는데 그 생명을 준 것에 대한 감사하지 못하고 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걸 안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에게 죽음과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장기 집권도 하는 거거든요. 악한 일도 하거든요. 요사이 그 돈을 무지무지 들어서 연속극을 만드는 것 무슨 선샤인인가 뭐가 있다고 그래요. 예, 거기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일본 정치 마지막 고종 때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었습니다.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가차없이 한국 백성들을 죽이는 그 모습이 나와 있는 걸 봤었습니다. 그건 종말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종말이 분명히 있다는 거, 죽음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거 안 다운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주의 만찬의 중요성을 안다고 하면은 여러분 모이기를 폐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왜 그리스도 교회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 따라서 그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교회. 이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 교회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 교회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거기 필수적인 거가 있어요. 거기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거기는 떡을 떼는 게 있어야 돼요. 거기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거기는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가지가 포함된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만찬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간에 변혁을 시켰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이는 조금 이제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고 하게 되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들이 이제 변화되어서 뛰는 교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안식후 첫날에 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 안식후 첫날에 하라고 했으면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7절 보니 안식후 첫날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강론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강론한 거예요. 유두가 3층 누에 앉아있다가는 너무나 오래 강론하니까 졸다가 땅에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침투한 겁니까? 아니, 말씀을 증거했으면 살아나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이는 거거든요. 말씀을 순종해서 모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만찬이 없는 그러한 내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이에 심수자는 거죠. 당연히 심수해야 되는 거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죠. 주님이 왜냐하면 속히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어떻습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는다면 필요한 것은 때때로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은 분명히 천국을 맡아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왜냐하면 현재 마음의 천국을 가지셨습니까? 마음의 천국은 주님을 내 마음에 보시던 마음의 천국을 가지신 것입니다. 교회의 천국을 가지셨습니까? 가정예배를 통해서 교회 주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되었다면 이건 교회 천국이 된 것이, 가정의 천국이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모이면 교회 천국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정말 영생에 있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모두가 함께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 믿고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항상 모이는 저희들이 그날이 가까움으로 올수록 모이게 심쓰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모이는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말이 필요한가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여 원하옵나니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과연 오늘 말씀에 들은 것처럼 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고 있는지 아버지 생각하며 더욱더 나만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함께 계시면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십시오.